제7부 혼의 분석 첫 번째 감정
5장 믿음의 생활
성경은 정상적인 믿는 이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상 몇 구절을 읽은 후 우리는 자연히 믿음이란 바로 믿는 이가 말미암아 사는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생명에서 이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과 느낌의 생활은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느낌의 생활은 흥미와 느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느낌이 사라질 때는 모든 것이 이에 따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이와 다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뜻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주체로 하지 않고 믿는 대상을 주체로 삼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환경이 어떤가를 보지 않고 믿는 그 대상이 어떤가를 봅니다. 비록 자기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믿는 대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믿음은 지체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느낌이 어떤가를 보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지 결코 느끼는 것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느낌이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날씨가 흐리든 맑든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변함이 없어야 하고 흑암이든 빛이든 변함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는 이의 느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생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그들의 생활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느낌이 평안할 때 영적 노정을 어떻게 달렸으면 고통스러울 때도 계속 그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느낌이 일시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메마름과 무의미함과 흑암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느낌에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 감정은 반기를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괴로움과 답답함과 실망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모든 활동을 멈추라고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반대적인 느낌에 상관치 말고 전과 같이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어떤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흥미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을 준행해야 합니다. 느낌의 생활은 자신이 흥미롭게 느끼는 것만을 하지만 믿음의 생활은 흥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합니다. 느낌의 생활은 하나님 밥, 즉 자신 안에서 살고 약간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생활입니다. 그 반면에 믿음의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 살고 하나님을 얻음으로 만족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즐거운 느낌으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할 필요도 없고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그 고통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느낌의 생활은 믿는 이가 자신을 위해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인해 살게 하고 이로 인해 자아의 생명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합니다. 자아의 쾌락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에는 느낌의 생활이 있을 뿐 믿음의 생활이 없습니다. 좋은 느낌은 항상 자아를 즐겁게 합니다. 믿는 이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유는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아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영적 노정을 달릴 때 그는 여전히 자기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종일관 믿음의 생활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듯이 나중에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믿는 이의 생활 원칙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름이 아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는 이들은 이것을 시인하고 압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은 체험에서 평상시 그들이 알고 시인하던 것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즐거운 느낌으로 말미암아 살고 활동하며 바라는 것은 곧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은 느낌을 상관하지 않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두 종류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만일 믿는 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한다면 그들은 냉담함과 메마름과 공허와 괴로움을 느낄 때에도 그들의 태도를 바꾸거나 울지 말고 그들이 이미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결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더 깊은 작용. 아마 우리는 밖에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오락을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의 가장 완전한 작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옛 창조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더 깊은 십자가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즐거움에 대해 죽고 그분의 뜻에 대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느낌에서의 즐거움이 육체와 세상적인 사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은 즐거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도록 십자가는 계속 일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싫어한다면 그는 아직 십자가의 더 깊은 작용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배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은 항상 있지 않고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탐낸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모든 뜻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한 그 부분의 뜻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즐겁게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생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느낌을 주셔도 순종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즐거운 느낌에서나 고통스러운 느낌에서나 하나님의 안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거운 느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더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즐거운 느낌을 거두어 가시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가 오랫동안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누릴 때 그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단지 그가 즐겁다고 느끼는 말씀만으로 살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는 이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즐거운 느낌을 거두어 가시는데 이는 믿는 이들이 완전히 그분으로 인해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노정의 첫 정거장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종종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돌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조차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준행할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십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것보다 기쁨을 몇만 배나 훨씬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위험을 발견하시는데 그것은 믿는 이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함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즐거움을 얻은 후에 다시 주를 위해 고난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들의 목적을 단지 전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얻은 위로와 기쁨을 얻는 데 둔다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을 자기의 전진을 돕는 위로와 기쁨을 얻는 데 둡니다. 이렇게 될 때 믿는 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지 않고 이러한 상급, 즉 위로와 기쁨을 얻는 데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믿는 이에게 위로와 기쁨의 지팡이가 없을 때 그는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의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얻은 기쁨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위로하실 때 그분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아시며 믿는 이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도 그들이 자기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믿는 이의 동기를 알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고난으로 얻은 위로를 위해 고난받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얻는 기쁨으로 인해 준행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는 이가 영적 노정에서 조금 전진할 때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얻은 그분의 위로와 기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목적은 믿는 이가 그를 위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밖에서 고통받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고통스럽고 위로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조금도 흥미가 없고 메마름과 무미건조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믿는 이가 무엇 때문에 그분을 위해 고난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위로를 조금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일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 내 스스로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단지 그 일이 내 뜻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겠느냐? 고통스럽고 답답하며 메마른 느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게 육신의 고난을 주고 내게 적셔짐이 없더라도 그것을 내가 준 것으로 인해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실행적인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많은 믿는 이들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주를 위해 일하는 것 혹은 단순히 주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의미와 거리가 멉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의 뜻을 위해 살고 주의 이익을 위해 살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자기를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영광을 위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흥미가 없다고 느끼고 좌절을 느끼기 때문에 물러서고 순종을 멈추거나 지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단지 육신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은 고통받지만 마음속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고난만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고초를 느끼더라도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에 넘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흑암과 메마름과 무미건조함과 좌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면 우리는 즐거운 느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를 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도 메마름을 느끼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대적과 싸움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행하는 것 같이 느낄 것입니다. 만일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다시스로 도망갈 것입니다. 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흥미롭다고 느끼는 일만 준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감정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은 바로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앙망했다면 그분이 나를 어떤 장소에 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학대하시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며 내 심신을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만 마음엔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의 위로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죽이며 버린다고 느끼더라도 여전히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노정에서 전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체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존 버년을 교수형에 넘기려고 할 때 그가 외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천당이여 오라, 지옥이여 오라, 내가 눈먼 채로 영생에 뛰어들겠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정은 흑암을 느낄 때 미혹되겠지만 믿음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른 믿는 이는 얼마나 적은지. 우리의 육체는 이와 같이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생활을 얼마나 반대하는지. 우리의 천성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은 영적 노정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맙니다. 그들은 그들의 누림을 위한 약간의 즐거움이라도 남기려고 합니다. 만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깊은 죽음이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주께 완전히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도 있으며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조그마한 느낌을 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이 작은 위로를 귀하게 여김으로 그들의 영적 생명이 그들의 미세한 느낌 안에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만일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자기 자신을 넣을 담력이 있고 조금도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속에 빠지지 않는다면 영적 노정에서 그들은 날아갈 듯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을 견고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선진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발견하도록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 노정을 탐색하기 위해 담대함과 믿음과 진취력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영역을 한정해 놓고 작은 득실을 가지고 기뻐하고 낙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높고 깊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소한 것들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종종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내거나 불만스러운 생각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마른 느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의 천연적인 생명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십자가의 처리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지함과 원치 않음이 믿는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메마른 체험은 우리 혼 생명을 처리하기 위한 실행적인 십자가가 될 것이고 우리로 참되게 영 안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일생에서 다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다만 느낌에서의 쾌락만을 추구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진실된 영적 생명 안으로 인도된 성실한 믿는 이들의 생활은 얼마나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회상해 볼 때 주님의 안배가 정녕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할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체험이 없었다면 그들의 혼 생명이 상실되기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필요는 믿는 이가 자기의 느낌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후로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은 설령 우리가 느낌에서의 즐거움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청결한 믿음으로 얻은 희락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낌보다 더욱 깊은 것입니다. 영적일 때 우리는 자기 쾌락을 중심 삼았던 마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과 같이 열렬히 쾌락을 구하던 우리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얻은 영 안의 평강과 희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을 좇아 행함. 만일 믿는 이가 영을 좇아 행하려 한다면 그는 느낌에 속한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을 좇아 행하는 믿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합니다.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은 곧 육체가 붙잡고 요구하며 사랑하는 좋은 느낌들과 그의 행동을 위한 지팡이와 안전을 제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영을 좇아 행할 때 그는 한 면에서 느낌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한 면에서는 느낌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이의 믿음이 약해져 영을 좇아 행하지 않을 때 그는 보이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영적 생명이 쇠약해질 때마다 느낌은 직감의 인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느낌의 생활을 하는 믿는 이는 그가 최초에 구했던 것이 좋은 느낌들이었으나 얼마 지난 후 그가 세상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만일 당신이 좋은 느낌의 자극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느낌은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길로 당신을 인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인간 세상을 휴식처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속한 믿는 이들은 종종 자기 방법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영의 인도를 조차 행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직감의 인도는 종종 느낌과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전진하지 못합니다. 혼에 속한 믿는 이가 좌절감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섬김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는 이들은 느낌이 흥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좌절감을 이길 수 있도록 영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지의 생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곧 의지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상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메말라 있을 때에 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뜻을 바라게 됩니다. 비록 믿는 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하나는 느낌에 의해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의지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느낌에 의해 사는 믿는 이는 느낌에 어떤 도움이 있고 즐겁다고 느껴질 때만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의지에 의해 사는 믿는 이는 어떤 환경에서든 느낌에 상관없이 일정된 규칙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참 자아의 의견을 나타내고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받은 외부적인 자극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즐겁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격동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일 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즐겁다는 느낌이 조금도 없고 그가 전진하도록 부축하는 좋은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작정할 때만이 그분은 참으로 가치 있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에서 난 진실한 마음이고 믿는 이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영에 속한 믿는 이와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자기 애호를 만족하게 할 만한 무슨 느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믿는 이는 외부적인 도움이 없어도 변절하지 않고 그의 새롭게 된 의지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느낌이 즐거울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주님의 위로를 느낄 때 주께 순종하는 것은 또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느낌도 고통을 당하며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부축과 임재와 즐거움이 없을 때에도 주를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영을 조차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의지에 의해 사는 것임을 모릅니다. 처음 다른 믿는 이로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들은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사모함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더 높은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헌신한 후 그들은 주님께서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많은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체험들이 어느새 역사 속의 고적이 될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참된 영적 생명의 표현이 느낌에 있지 않고 의지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영적인 생명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는 이들은 현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초 자신의 헌신한 마음이 변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고통도 받겠다는 마음이 변했는지, 성실히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하고 어디라도 가겠다는 마음이 변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의 영적 생명은 조금도 퇴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변했다면 그의 영적 생명은 퇴보한 것입니다. 믿는 이가 퇴보하는 참된 이유는 그의 즐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지가 전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되게 진보했다면 이것은 전에 그에게 없었던 많은 좋은 느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지가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갖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적 생명은 느낌의 좋고 나쁨을 표준 삼지 않고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었는가를 표준 삼습니다. 느낌이 좋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적 생명은 낮은 것입니다. 느낌이 메말라 있다 하더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한다면 그 영적 생명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은 의지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지가 곧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이미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시는 자아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영적 생명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깨질 때 영적 생명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만일 자아가 여전히 강하다면 영적 생명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적 생명이 어떤가를 보려면 그의 의지가 어떤가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이 가장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믿는 이는 자아, 즉 자기 쾌락, 자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히 진보를 추구하는 믿는 이는 결코 느낌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당할 때 그는 변덕스러운 느낌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즐거운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기간 아무 느낌에서의 위로 없이도 오직 믿음만으로 살고 그분의 뜻을 행한 것으로 만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즐거워해야지 결코 우리 자신이 즐거움을 느낀 것으로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의 본분. 믿는 이가 느낌의 생활에 지배를 받을 때 그는 사람의 본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느낌의 생활은 자기를 중심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지 않습니다. 믿는 이가 자기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분적인 책임은 느낌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은 일정한 것이고 우리 일의 본분도 일정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느낌의 변화로 인해 본분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본분은 원칙을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느낌에 따라 본분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가 느낌으로만 진리를 이해할 때 그는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주님과 교통할 때의 즐거움을 보고서 이러한 순간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좋은 느낌으로 인해 즐거움을 가질 때의 가장 큰 시험은 종일토록 다른 일에 대해 듣지 않고 묻지도 않으며 홀로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본분 내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그 안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과 얼굴을 맞댈 때 자신이 아주 거룩하며 승리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본분을 다할 때 자기가 전과 같이 실패하고 더러운 것을 보고는 장시간 자기의 거룩과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본분을 도피하고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러한 본분은 세상적인 일이고 자신처럼 거룩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과 왕래하는 때와 장소를 사모하고 자기 본분 내의 일이 자신의 즐거움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 왕래하는 때와 장소를 찾는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로 인해 자기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고 종은 자기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영적인 것이므로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믿는 이가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생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때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 많은 일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고 주와 동역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가 아직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체험이 느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산 위에서 장막을 짓고 주님과 오랫동안 동거하기만 원할 뿐 하산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를 꺼려합니다. 믿는 이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생명은 그 생활의 본분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믿는 이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의 최고의 생명은 어느 특별한 때나 장소에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제한이 있다면 그 생명은 곧 끝나게 됩니다. 어떤 때나 어떤 장소에서도 이 생명은 완전한 표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주께 기도할 때에 이 생명은 결코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에 대한 불만과 이 위치에 서서 다해야 할 본분을 싫어하는 마음은 느낌의 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반항은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쾌락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쾌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쾌락을 찾게 됩니까? 느낌의 생활은 우리의 본분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하나 믿음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친구와 대적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각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그 본분을 다할 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감정의 생활을 거절하고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감정적인 믿는 이는 하나님 손에서 아무런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이의 느낌은 즐거움을 누리게 할 수는 있으나 일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일할 자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일 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합니까? 감정적인 믿는 이의 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믿는 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위치에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실제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참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목적은 즐거움, 즉 육신적인 것이 아니면 느낌에 속한 것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 그는 곧 중단하게 됩니다. 그는 느낌을 위해 살고 또한 느낌에 따라 일을 중단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과 감정의 고초가 가득한 일터에 두실 때 그는 자연히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의 일이고 믿는 이의 일도 십자가의 성격을 띤 일일진데 즐거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을 완전히 죽음에 넘기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이 되도록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일이 흥왕하고 자기 취미에 맞으며 자기 느낌이 손상받지 않을 때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에게 죽음을 요구할 때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 다른 도움이나 기쁨을 구하지 말라고 할 때 그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참된 하나님의 일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8년, 9년이 지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변함없이 성실히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일하는 믿는 이는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효과를 보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믿는 이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일은 영원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런 일에서 자기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자아가 깊이 처리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에서 자기가 어느 한도까지밖에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그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파쇄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그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느낌을 따라 사는 믿는 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더욱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는 기도로 마귀를 공격하는 영적 싸움은 자아를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에는 자기 쾌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 안의 대항과 싸움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만일 영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라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온 힘을 악한 영에 대항하여 쓰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싸움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 일상의 감정적인 기도와 같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혼란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기도로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세우는데 무엇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이 상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 전쟁에서 육체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따라 사는 믿는 이는 사탄과 싸운다 하더라도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그가 기도로 사탄을 공격할 때 사탄은 그의 악한 영을 사용하여 믿는 이의 느낌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이로 이 싸움이 고통스럽고 기도가 메마른 것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느낌을 따르는 믿는 이는 괴로움과 무미건조함과 어두움과 메마름을 느낄 때 이 싸움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믿는 이는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는 사탄이 그의 느낌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직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탄은 언제라도 믿는 이를 공격할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믿는 이가 사탄을 대적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의 감정을 공격하기만 하면 믿는 이는 즉시 패배합니다. 우리가 느낌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사탄을 이기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느낌에 대해 완전히 죽은 태도를 취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홀로 겪는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사람들과 동반자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대적에 대해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취미와 사모함과 애호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으며 그분이 주신 모든 길을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적의 구멍을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 같고 어느 누구도 그를 원조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는 능히 한 방면에 감당합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기도의 전사가 될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식. 주님의 온갖 다루심을 받은 후 믿는 이는 믿음 생활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은 다름이 아닌 진실된 영적 생활입니다. 믿는 이가 이러한 위치에 이를 때 그는 안식하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의 욕심은 십자가의 용광로에 의해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공과를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귀한 것이며 다른 것들은 천연적으로 그가 좋아하지만 가장 높은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생명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가야 한다고 보시는 것에 대하여 그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합니다. 전에 바라고 추구하고 찾고 분투하는 것으로 인해 생긴 탄식과 고뇌와 근심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는 그가 가장 높은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만족합니다. 비록 그에게 누림이 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안배하신 손 아래 굴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어떤 환경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외적인 어떤 일도 그를 자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영의 능력이 충만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의지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의 생활은 정말 견고함과 안정과 안식이 가득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생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그가 더 이상 감정의 자극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않는 한 죄가 없는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이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상황이 비교적 평안하고 안정되며 견고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주 있었던 불안함이 이제는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감정의 자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과 기쁜 느낌이 없게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기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과 같이 모든 고초와 어두움과 메마름과 괴로움을 느끼겠지만 고난은 우리 겉사람에 이를 뿐 우리 속사람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더 분명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아무리 고통당하고 분란해도 우리의 영 안에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안하고 견고합니다. 믿는 이의 생명이 이 안식된 위치에 이를 때 그는 처음으로 주로 인한 모든 손실이 이제 하나씩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그에게 근심을 체험하게 한 이유는 혼 생명이 그의 주가 되고 자신이 사랑하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그의 혼 생명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위치와 정상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대한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열심히 자기를 위해 무엇을 구하는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누리기 위해 억지로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이를 때 비로소 믿는 이는 순수한 위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그 속에 섞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섞여 있는 것은 순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믿는 이가 이런 위치에 이르기 전에는 그에게 순수한 생활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생활 속에 섞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자기를 위해 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자기도 사랑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지만 그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 즉 자기의 영광과 쾌락과 평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치 못한 생활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느낌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는 영을 좇아 살면서도 혼을 좇아 삽니다. 비록 그가 자아를 위한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 해도 이 자아는 그의 생활을 더럽히기에 충분합니다. 순결한 것만이 순수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것이 섞여진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믿는 이가 십자가의 철저한 다룸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순수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욕망조차도 사라집니다. 감정이라는 자기 사랑은 이미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신의 느낌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결한 생명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에게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지만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것들을 누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혼적인 생명은 완전히 종결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순결하고 평안하며 진실되고 믿을 만한 영적 생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를 깨뜨렸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혼적인 모든 것이 깨뜨려졌고 영적인 모든 것은 세워졌습니다.